행복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만 가다두고 담아두는 것,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만 담아두고 꼭 문을 잠그고 누가 빼앗아 갈까 봐 튼튼한 자물쇠로 잠그고 빗장을 걸어서 나만의 세계에 가둬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것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기뻐하고자 하는 것은 우울증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자폐적인 행위는 역사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한 사람 한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닫아둔 문, 걸어둔 빗장을 열어서 그 안에 쌓아둔 하나하나의 것들을 나눌 때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을 만들어서 혼자 먹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삼고 혼자 먹는 것에 최대의 의미를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래가지 못해서 우울해지고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훨씬 더 행복하고 내가 만든 것을 누군가가 먹어줄 때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산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넘어서 너를 위해 살고 너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세시대의 히브리 산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살고자 남의 자식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남의 자식들을 살려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 이 이타적인 행위가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고 핵심 진리고 진수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 내어놓고 남의 자식 살린 이 히브리 산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행복했고 보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들은 천국이 기다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반대로 자기 살고자 남의 자식 죽인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행복은, 기쁨이라는 것은 닫아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간 쌓아둔 것을 하나하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간 쌓아둔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재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숨 쉬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약 냉장고를 만들거나 파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냉장고 하나 파는 이유가 돈이 된다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파는 냉장고가 그저 음식을 담아두는 그런 기계의 차원을 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백신을 보존하는 한 가족 건강을 책임지고 한 가족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 판다고 한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보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보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산한 공산품, 농작물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살림에 가치와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익을 남기는 차원을 넘어서 생명 살리는데, 사람 남기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그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가끔 기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할 때 기업 예배 드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익을 남기려 하지 말고 사람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하십시오. 정말 우리는 사람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서 요제, 거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들 제사는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을 드리는 그런 제사들입니다. 이 제사가 특이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들어서 흔든 것은 나의 것으로 돌아오는 나의 몫이 되어지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도로 돌려받는 제사는 요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린 것, 하나님 앞에서 드린 우리의 현신의 결과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가 되어져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의 생명을 걸고 모세를 살린 결과 그 자손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의 학정, 노예에서 해방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산파들이 흔든 그 삶의 행위는 자기와 자기 자손의 것으로 열매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도로 찾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던진 만큼 돌려받는 것이라면,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라면 던지지 않는 데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사기 행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기보다 정말 참 많은 우여곡절, 우여곡절 이 말이 참 기가 막히는 참담한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 번 또 저는 그 우여곡절 끝에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다 일어났더랬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셨고 정말 많이 붙여주셨던 했습니다. 저더러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목사 복은 다 조상덕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그 기도빨에 그 기도 덕에 넘어지지 않고 너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전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앙을 흉내내기도 정말 어려운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믿음의 어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맹장이 터지기 직전에도 새벽 종치로 교회 가신 분이십니다. 현재 86세 고령이신데 앉으시면 성경 보시고 주무시지 않는 한 성경 암송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제 시골 모교에서 새벽 종 치시는 것을 낙으로 삼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시골 교회 건축할 때 전 재산을 몽땅 다 들여버리신 그런 분입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아버지가 저희 여섯 식구를 모아놓고 우리 남은 땅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아들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너희 공부는 하나님이 시켜주신다 하시고 남은 땅을 팔아서 건축금으로 드려버렸습니다. 어릴 적엔 이 무능한 아버지를 정말 이해 못했지만 지금은 어렴풋하게나마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희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 사남매가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중에 둘은 이 박사 공부까지 다 했습니다. 동네 분들은 저희 아버지를 법 없이 사는 분 그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거의 성자 수준이어서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은, 그런 신앙을 소유하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받는 복은 다 조상덕이고 아버지 빨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을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없을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골 교회에서 찬양대 대원하면서 어른 예배 찬양대원으로 6년간 개근했습니다. 이게 잘한 것일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교회학교 학생 겸 교회학교 보조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초고속 승진해서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정식 교사 발령받아서 교회학교 교사로 6년간 봉사했습니다. 이게 잘한 것일까? 저는 남보다 수영을 잘해서 물에 빠져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건져주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대학교에서 선생님 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칭찬해 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칭찬해 주실 것 같지는 않고 별 신통치 않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 하나는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겨울이 되어지면 제가 사는 동네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아버지하고 끌려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때부터 한 번도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가면서 눈이 그렇게 많이 오면 제일 먼저 제가 이 삽으로 이 교회 가는 길을 내었습니다. 교인들이 오기 전에 교회 마당에 눈을 말끔히 치워 드렸습니다. 눈만 오면 제일 먼저 교회 달려가서 눈 썰어놓고 학교 갔다 그랬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눈만 오면 교인들 오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 가서 교회 마당에 눈 다 썰어놓고 교인들 기다렸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면 이것 하나 보고는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신 이유, 이 시골촌 놈이 이 훌륭한 서울교회에 와서 이렇게 좋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 집 마당에 눈 놓아두고 교회 마당 눈부터 먼저 치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정말 하나도 허실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주저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주저하고 아까워하고 떨면서 드린다면 드릴까 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흔들어서 떨면서 주시기 때문에 다 쏟아지고 허실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주머니에 1,000원권, 10,000원권, 50,000원권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1,000원 잡혀라. 1,000원 나와야 하는데, 1,000원 나와야 하는데 망설이면서 주저하면서 그 잡은 손이 떨린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인색하고 경색하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주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던진 그 삶의 행위, 교회 회복을 위해서 선뜻 내어놓은 그 정성, 그 흘린 눈물과 손에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찌는 더위에서 밥에 나른다고 흘린 땀과 그 정성, 그 빛나는 헌신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삼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좌표를 재수정하십시오. 걱정을 하나님 보좌로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6장에서 인생의 회복과 복받는 비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너는 손을 금하여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말씀을 굳게 잡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다섯째, 그의 종이 되며 여섯째, 공의를 행하며 일곱째,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아들과 너의 아들과 너의 딸들이 기념물이 되어질 것이다. 이전에 있었던 기념물들은 다 치워지고 새로운 기념물, 너의 자녀들이 새로운 기념물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자녀가 후대가 보는 가운데서 복받는 기념물이 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올인하여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애굽은 남아 살인 정책을 폈는데 모세는 이 법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물고기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인생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족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나 하나 살고자 멀쩡한 어린 생명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어지자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대상자를 목욕하러 나온 바로 공주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어서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는 생명을 걸고 유모로 자칭하여서 아이를 바로 궁에서 키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그 뜻은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뜻대로 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쓰시도록 하나님 뜻대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공주에게 보내주시듯이 우리 아이들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로 이끄셔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께 올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자녀가 기가 막힌 복이 되어진 것이고 기가 막힌 기념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젖먹이면서 모세에게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른바 신앙 교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라.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교회 없이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없이 잘 자랄 수 있다. 이건 오만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믿음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는 우리를 떠난 양과 같아서 쉽게 이리에게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젖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오르게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렇게 고전분투하는 것은 우리의 어머니 서울교회를 교회답게 우리의 어머니가 더 이상 악의 세력에게 유린되거나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어머니를 사단의 손에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서울교회 오기 전에 전국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더랬습니다. 전국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얻은 것은 고민과 번뇌, 갈등뿐이었습니다. 저의 고민은 한국 교회에 과연 예배가 있는가? 내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어느 교회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인가 하는 고민, 오늘 내가 받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생각이 없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나중에는 오히려 분노, 적개심만 들었던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내가 드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예배를 드렸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서울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리는 순간 이게 예배구나. 여기 예배가 있구나. 저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고 내가 진짜 예배를 드렸다는 확신, 나는 이 한 번의 예배로 죽어도 좋다, 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 당장 천당 갈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드린 이 예배 한 번에 내 모든 것을 걸 가치가 있다. 내가 매주 이런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어도 좋다.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교회는 그저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구원의 젖을 먹어왔고 구원의 양식을 먹고 자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 어머니, 서울교회의 생명을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는 확실한 구원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알기에 이렇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육탄으로 소화기 들고 오는 분들을,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을 막았습니다. 진절머리 나는 고소고발에도, 오라는 경찰의 그 부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이 우리 어머니 서울교회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어질 것이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도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좌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맞추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영광을, 보이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 당시 애굽 왕은 요셉을 후대했던 힉소스 왕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따지고 보면 셈족이어서 요셉과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새 왕조가 모세 당시에 들어섰는데 애굽 본토인인 제18왕조인 투트모스 1세였던 것입니다. 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공주는 바로 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인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 투트모스 1세는 정실 부인에게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모세를 키운 하셉수트 공주만 살아남아서 바로의 법적 유일한 상속녀가 바로 모세의 양어머니인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하세수트 공주는 두 번에 걸쳐서 애굽을 오랫동안 통치하는 권력을 누렸더랬습니다. 그의 아들 모세에게 왕위를 계승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고 모세는 다른 후궁들에게 낳은 아들보다도 10살 위에서 무엇으로 보든지 법적 상속 순위 1위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후체 자식보다도 왕위 계승 순위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애굽의 왕 바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갈등은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왕이 될 것인가,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따를 것인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족 그 히브리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갈 것인가, 나는 동족을 구원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 잘 사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모세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은 것은 나 혼자 애굽 왕이 되어서 잘 먹고 편하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저 힘없는 불쌍한 노예들, 학대받은 저 천민들, 저 불쌍한 내 동포, 내 동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거지로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칠 것 같은 현실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모세의 위대한 믿음이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위대한 이 신앙은 신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코람데오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본질을 뒤닫게 교육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에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교육을 받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 교육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 교육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 비급한 존재, 약삭빠른, 약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교육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세요. 캐나다에서 공부한 건 뭐 중요합니까? 박사학위가 뭐 중요합니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찍이 바울사도는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린 것들 아니겠습니까? 경외심이 결여된 지식은 성령의 떠난 날래지는 사악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망한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덕을, 지식의 성령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이 알매 성령이 더해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이후에 믿음의 여러분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깨달음, 뼈저리게 얻은 그 교훈, 평생 또한 그에게 지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경험과 지식,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노력은 아무 소용없는 부질없는 nothing, 헛발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가 되는 길을 택했다면 한낱 미래가 되어져서 박물관에 전시되어져서 세계인들의 구경거리로 그렇게 전락하고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가 되는 길을 버리고 모세는 부름의 길, 소망의 길, 이 고난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 가장 사랑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육안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건지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가장 큰 이적, 가장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행사한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신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모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 세상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고 여러분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결핍함, 자기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단장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신을 신격화, 자기를 신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유혹받는 유혹 중에서 가장 큰 유혹은 사람 앞에서 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욕심,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유약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교인 신방 갔는데 병원에서 성도는 아파 누워있는데 제가 기도해서 그 성도를 당장 일으켜서 집사님 집에 갑시다 데려오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성도는 누워있습니다. 뭐 기적을 행해서 데려오고 싶은 그런 유혹. 신방 가보면 교인들이 어려워서 이 돈 때문에 집안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집사님 이거 가져가서 갚아버리십시오. 줘버리십시오.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면서 돈 한 보따리 던져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유약함, 이 초라함, 이 무력함이 정말 싫어요. 어떤 데는 이제 목회하기도 싫어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잡고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연약함, 이 파워레스니스, 이 연약함이 사단의 권세와 사망의 철창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힘을 가지라고, 힘을 숭상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결국 악마처럼 변화가게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호화롭게 지는 실상이나 남과 비교해서 확실히 드러난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남보다 더 우월한 월등한 경제력을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의 그 금덩이를 숭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책망받아서 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음당하고 한 사람은 비참하게 한센병 환자가 되고 그 생이 끝나버리고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시날의 외투와 은금을 거절합니다. 남한 장군이 제공하는 화려한 아람산 세단을 거절합니다. 모세도 화려한 바로의 왕궁과 그 보좌를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미세스 보디발 그 아름다운 여인의 풍미를 거절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 받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그것을 억지로 잡으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잘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세워놓고 아담 앞에 온갖 종류의 모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아담에게 복종하게 했고 아담은 그 소유물로 아담에게 그 소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반 위에 바로 서신다면 하나님은 온갖 복을 다 대령해서 여러분 앞으로 몰아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 서울교회를 위해서 능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가 함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천사가 흠모하는 그 생명록에 그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석자를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